안녕하십니까. 같이 오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참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로 하여금 참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안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요셉에 대한 부분을, 뒤에 부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되는 부분들은, 워낙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다루고 또 교재들이 있어서 그냥 다루지 않고, 오늘 그냥, 새로운 이제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요셉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여러 인물들이 있죠. 이제 보통 그 이제 요셉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부할 때 욥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모세라든지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이제 유다에 대한 그 저희가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보통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여기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의 유다, 열두 아들에 있어서 넷째 아들이죠.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많이들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다가 사실 이 성경의 어떤 그 유다에 대한 유다의 믿음이라든지 어떤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든지 믿음이 좋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이제 요셉은 그의 이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참 공부할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한 몇 시간에 거쳐서 공부를 했었는데, 유다라는 이 인물은 그렇게 이제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잠깐 한번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허용이 되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 좀 같이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유다라는 인물은 성경에 있어서, 이 성경의 이제 명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호칭하는 명칭,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명칭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제일 먼저 이제 불렀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이제 호칭하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보통 이게 선민도 선민이고 이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불렀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히브리인, 또 이스라엘. 이렇게 또 명칭을 하고, 또 세 번째로 유대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명칭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강 건너온 사람들,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유프라테스 그 강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히브리다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그 말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적용이 됐었죠. 처음에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족속을 부르면서 호칭했던 그 호칭이 바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주로 히브리인이라는 그 호칭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지칭했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부를 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주로 히브리인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은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죠. 이제 히브리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또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주로 나는 히브리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킬 때 나 히브리인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 내포된 내용은 나 아브라함 족속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요나서 1장 9절에 보니까 요나가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나 히브리인이에요. 이렇게 그 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 히브리인이에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물론 이제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봤을 때 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호칭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뜻은 이제 하나님이 지속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란 그 이스라엘 사람은 출애굽기 9장 7절에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부르기 시작한 거는 처음에 출애굽기 9장 7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언급하는 그 호칭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죠. 나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나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 이렇게 호칭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열 지파를 가르치는 이 호칭으로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은 그러면은 언제부터 불려졌냐? 유대인이라는 건 이제 원래 찬양 주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라고 하죠. 주 이제 JEW 주라는 그 유대인. 그 이제 히브리어로 유디라는 건데 유대인은 원래 유다로부터 히브리어 유다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다로부터 파생된 게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6절에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그냥 그 공부한 내용인데 혹시 좀 약간씩은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공부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호칭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단어가 나왔고요.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특히 유대인이라는 그 호칭은 바벨론 그 포로 생활 이후에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나오고요. 또 아까 열왕기 하 16장 6절에도 보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다라는 그 이름,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인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제 유다에 대해서 좀 잠깐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요셉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관심해서 보는데, 유다라는 인물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인물이었지, 뭐, 유다가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살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열두 아들의 한 명, 요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몇째 아들이었는지도, 이제, 어떨 때는, 몇째 아들이었나? 이렇게 이제, 가물가물할 정도로. 근데 이제,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죠. 야곱의 넷째 아들. 이제, 라헬과 레아,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종의 아들이었을까요? 그렇죠. 레아의 아들이었죠. 레아가 아들을 넷째까지 낳고, 그랬죠. 그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볼때좀 편견이 좀 있었어요. 유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가 이제 그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딱 가니까 유다에 대한 유다가 결혼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 내용들이 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애 낳는데 애들이 애세명 낳는데 아이 세 명이 두 명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게 또 죽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셀라가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좀 보존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며느리와 또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아주 묘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나 이런 것들 보면서 근데 이제 이 유다라는 인물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유다라는 인물이 유대인의 그 이제 유대인이 유다로부터 파생된 그것을 이제 보면서 참 이 유다라는 인물을 좀 우리가 좀더그이좀 성경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 왜 요셉이 아니고 유다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은 요셉이 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형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요셉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 유다라는 그 이름은 이제 찬양, 주를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그의 네 번째 아들로 유다를 낳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번에 이제 몇번 공부를 했지만 라헬과 레아 이두 사람은 자매였지만 경쟁 구도 속에서 이한 남편을 두고 경쟁 구도로 몇십 년을 살았던 그 관계가 된 거죠. 남자가 문제인지 여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전에 라헬과 레아가 그렇게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한명 오고서부터 갑자기 경쟁 구도가 되면서, 라헬과 레아가 서로 이 남편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데 참이 야속하게도 야곱이 누굴 더 좋아했느냐,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분명히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헬도 자기 아내였고 레아도 자기 아내였는데 라헬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데 레아는 오히려 그냥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미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라헬이면 좋칸데 아 레아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아내로 맞이해갖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좀 밉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니까 주께서 레아가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저는 이 표현을 좀 잘 좀 이해가는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이 이 이제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참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라헬이 자녀를 야곱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자녀도 많이 낳았으면 참 좋았는데 자녀는 또 레아가 낳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르벤 낳고 둘째가 이제 이 첫 번째 르벤을 낳고 뭐라고 합니까? 르벤을 낳고 나서 레아가 고백을 하죠. 그녀가 이르기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이 이 참 갈급했으면 자식 낳고 나서 이제 애 하나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또 아녀를 또 자녀를 낳았죠. 또 자녀를 낳았고 두 번째가 이제 시므온이었네요. 두 번째가 시므온이 맞죠? 시므온이었죠. 예, 시므온.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레위.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제 레와는 이게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 낳으면서 그 자녀의 이름에다가 남편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아, 참.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낳은 자녀가 유다였어요. 이제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의 그런 그 구도를 보면서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거 다 주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나눠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라헬한테 참 라헬은 외모가 이뻤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녀까지 팡팡 났으면 그러면 아마 이 라헬이 막 높아져서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거죠. 배는 게, 이제 일명 배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참 희한하게도, 라헬은 그 당시에 이 사실은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자녀 못 낳는 것은 이제 거의 죄와 같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레아에게 있어서는, 라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이제 레아가 유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을 보면서 그 전에는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네 번째 자녀까지 주셨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레아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그 고백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는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 참 사람이 그러면서도 이제 이 라헬과 레아의 이런 그 경쟁 구도를 보면서 참 사람이 어리석다. 자기의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라헬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외모는 이뻤지만 그러나 이 자녀가 없는 거로 인해서 너무 이 고통스러워하고 오랫동안 살면서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레아는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원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레아가 자녀를 낳고 나서 넷째까지 낳았을 때 그때 가서야 겨우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참 좋은 것임을 알지 못하고 늘 사람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생각하는 거. 그래서 참 이 우리가 가진 것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더 줘야만 그때서야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 유다의 이름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주시면 좋은데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해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내가 가진 외모, 지혜, 재물, 능력,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거라는 거. 이걸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 우리 가운데 지금 상황이 어렵고 또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이게 저는 참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 저와 같은 사람들 많이 계시죠 여기도. 그 뉴스에 보면 만수르라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자기 친구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아버지한테 저도 지하철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되는데 하나 사줄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들을 때마다 와.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참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알고 나서 보니까 아, 참 어리석었구나 이런 것들을 참 깨닫게 됩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직업은 아버지 야곱의 뒤를 이어서 양을 치는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6절에 보면 또 이 양을 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38장 13절에도 보니까 그 양의 털을 깎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야곱 아버지 야곱의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양을 치는 그 가축을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떤 그 야곱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유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네 번째였지만 이 가정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그 요셉이 팔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도단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이제 죽이자 저 꿈쟁이를 한번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의 그 제안에 동의를 했어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하더라. 유다의 말에 형제들이 만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유다가 말 한번 잘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창세기 37장 38장 이후에 요셉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양식을 사러 몇 번 가잖아요. 갈 때 여러분 그 형제들의 대표가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앞에서 대변하는 사람이 유다였고 또 대변자로 야곱이 세운 사람도 유다였어요. 예. 그래서 재치가 있었고 또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예.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었고 또 아버지를 설득하는 사람도 유다였어요. 두 번째 이집트로 양식을 가져갈 때도 아버지 설득한 사람이 르우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는 이집트로 이제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이제 자기 은잔을 그 양식과 더불어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죠. 그때 그 잔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자루에 이제 그 잔이 들어있는 사람은 내 종이 될 거다. 노예가 될 거다. 이렇게 요셉이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은 우리가 다 스파이로서 그 요셉한테 아마 잡힐 것이고 양식도 못 받을 거고 그렇게 추궁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나엘의 이제 둘째 아들이었고 요셉도 잃어버렸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은 이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라서. 근데 유다가 설득을 해서 베냐민 내려갔는데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한 거죠. 다 알고. 그러니까 유다가 어이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요셉 이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대답 말할 때 베냐민에게서 이 자루에서 딱 나오니까 유다가 이 베냐민에게 화가 갈 것을 알고 즉시로 우리 모두가 요셉에게 딱 말할 때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이 잘못했는데 지금 이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베냐민이 아닌 지금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 한 사람에게 이 쏠려 있던 그 죄의 문제를 이제 자기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다가 상당히 이 재치가 있고 참 어떤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이 속습니까? 이 말에? 예. 아니라 그러죠. 예. 그 사람 지목해서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유다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하죠. 다시 베냐민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요셉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유다는 단순히 그 사실만을 말하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정말 진실되게 요셉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여기만 보면은 막 눈물이 나와요. 유다가 이 요셉에게 이 자기 이 베냐민과 이 아버지의 이 생명이 연결되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베냐민이 당신의 종이 되느니 내가 되겠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장면에 가면은 아 정말 이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가. 근데 유다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그때 요셉이 거기서 마음이 그냥 내려가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진실된 그 고백을 듣고 유다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베냐민을 대변해서 요셉에게 설명할 때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희생되고자 요셉에게 간청을 했는데 창세기 44장 32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유다가 요셉보다 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집트로 갔지만 유다는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희생으로 형제들의 짐을 지고 베냐민과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던 그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유다가 아니겠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유다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형제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창세기 46장 28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앞서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서 이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은 이 유다가 이 나름대로 이 참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계보에 이 유다를 두셨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 정도에서 유다를 그렇습니다. 끝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게 될지 한번 봐서 하도록 3장 16절이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어요? 유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일단 공부를 끝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 어리석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고 또 내가 참 부족한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 안에 원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